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입니다. 둘 다 물 위에 떠다니는 배라 할지라도 목적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다릅니다. 유람선에 있는 사람들은 승객이라고 불립니다. 여행자라고 불립니다. 목적은 즐기는 것입니다.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또 원하는 대로 쉬고 자고 하면서 이 즐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항공모함은 목적이 다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승객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군인들입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지구가 70% 물로 덮여있기 때문에 이 항공모함에 전투기를 싣고 전쟁이 있는 곳에 필요로 하는 곳에 가까이 가서 그곳에서 전투기가 떴다 내렸다 하면서 항공모함에서 이제 다시 모든 것을 채우고 또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미션을,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항공모함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유람선으로 보는 이 견해가 많습니다. 교회가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해줄 것인가,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내가 영적 음식을 맛있는가 맛없는가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나, 내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람선 승객과 항공모함의 군인의 차이는요, 승객은 불평해도 됩니다. 아니, 불평을 합니다. 음식 맛이 어떻다, 뭐 이게 배가 너무 흔들린다, 프로그램이 뭐 좋지 않다, 여러 가지 나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군인은 다릅니다. 훈련받고 파병받은 이 군인에게 중요한 단어는 오직 하나입니다. 충성, 이거 하나입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군인의 직분입니다. 우리 군인의 이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성경에서도 우리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군인으로 비교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에게 비밀을 맡기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군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충성인 것처럼 우리 항공모함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는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유람선에 탄 승객이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훈련받고 파병될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마치면 가정으로 파송될 것이고 이 가정에 가면 이루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직장으로 또 우리 사업처로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리차지 되어서 다시 다 채움을 받아서 미션을 진행하기 위해 보내질 것입니다. 교회는 군중들이 모여 즐기는 곳이 아니라 군인들을 훈련시켜 파송하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복음 군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있어서 너희들도 내가 한 일을 하리라. 그보다도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린 도저히 따라할 수도 없다. 예수님은요, 하신 일 보면 기적적인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무리를 거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이시고 소외받은 자들을 품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그 큰 일을 하겠다는 이 말씀에 있어서 아,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요,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며 계속해서 아, 안 되겠다고 한 이유는요, 자기 자신의 능력만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장,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16장 7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이제 더 큰 일을 행할 이것이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너를 통하여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면은 사역에, 뭐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집중하셨지만요, 시작해 놓으셨어요. 씨를 뿌려 놓으셨어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큰일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 아니라 큰일입니다. 이 큰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보면서 아,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핑계댑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 사역을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리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파송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아직도 우리는 아, 나는 거기에 조금 좀 제외되는 것 같고 나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 무식하고 무력하고 빈약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내 자신을 보면 한심하기 참 짝이 없어요. 너무 한심한데 하나님 뭐 나를 통해 능력, 뭐 나를 통해서 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면 아, 이게 나는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이런 부족함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아, 합당치 않은 사람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예수님 기준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형편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X 살인자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윗같이 이렇게 참 생활이 너무 문란한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랑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하면요,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그 크레딧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내가 위대하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잘해서 이것이 이렇게 됐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참 한심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이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뒤에는 누군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When I am weak, he is strong. 내가 약할 때에, 내가 부족할 때에, 내가 한심할 때에 하나님은 강하게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는 아직도 훈련도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나이가 너무 많고 나는 지금 형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그런 여건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여건에 꼭 맞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미션을 맡기실 때 우리 준비된 그릇을 내놔야죠. 그릇에 다섯 것을 담아놓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릇을 다 쓰십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찌그러진 그릇, 금강 그릇, 뭐 이런 거, 뭐 그냥 어떤 모양의 그릇을 다 쓰세요. 그런데 한 가지 쓰시지 못하는 그릇이 있죠. 더러운 그릇은 안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이 껍데기를 가졌는지 스펙을 가졌는지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너는 지금 내가 쓰려고 하는데 깨끗하냐? 깨끗하냐?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다녀야 돼요. 매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회개기도 왜 드립니까? 이 디시워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럼 쓰임받지 않기 원하시면 회개기도 하지 마세요. 더러운 그릇 안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인에게는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에게 마지막 이제 편지를 쓰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런 편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1장 8절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시작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때는요 사실 누가 감옥에 갔다 하면 지금도 그렇죠. 누가 아는 사람이 감옥에 갔다 하면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도 그렇고 이스라엘 문화도 그렇고요. 이 부끄러움, 수치 이것을 참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떤 때는 악용할 때도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이 수치를 느끼게 되면 이거 뭐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가 돼서 뭐 어디 가서 그냥 나 아는 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 어렸을 때 오줌 싸면 어떡합니까? 이 수치 부끄럽게 하게 만들어 갖고 다시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거 뒤집어 쓰고 가서 속옷 얻으러 다니고 그런 거 하잖아요. 왜? 이 부끄러워하는 이것에는요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려는 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나를 멀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는 자기가 증언하다가 잡혀서 복음을 전하다 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자신이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여러분 우리를 복음으로 세상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들여보내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서 편안하게 우리 챙길 거 다 챙기고 우리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냥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이 따를지라도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러한 헌신과 희생이 따를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이어서 2장에 보면요 3절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를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병사의 목적이지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내가 그냥 뭐 부끄러움 없이 뭐 편안하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중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편합니다. 승객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즐겁습니다. 그러나 군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때로는 고통이 따릅니다. 고생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군사인데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파병하시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한국 번역에는 두려워하는 마음, 이 좀 무서운 마음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God did not give us a spirit of timidity. Timid라는 건요 조금 이렇게 좀 자신감 없고 좀 이렇게 좀 쭈삣쭈삣하고 뭐 그냥 담대함이 없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으로 복음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는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그걸 부끄러워하고 쭈삣쭈삣하고 아 이거 하다가 그냥 나의 자존심 상하면 어떡하지, 나의 이미지 구겨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요 누가 주는가 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서워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셨대요. 몇 번인가 성경에 365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뭐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셨는지 모르지만 그 다 셨대요. 그때 365번 나온대.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서운데 누가 와서 무서워하지 마 그런다고 안 무섭습니까? 무섭잖아요. 아직도 무서운데 이런 당황할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왜 무섭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무서워하지 마, 그거 무서워할 일 아니야, 뭐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만 지나가면 돼, 백신 나오면 돼, 뭐 이게 모든 게 다 끝날 거야, 뭐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집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아니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함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부르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어떠한 시험과 역경이 와도 우린 거기에서 쭈삣쭈삣하고 어이구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 이러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오뚜기와 같다고. 오뚜기는요 아래 무게가 있어서 그 무게 때문에 펑 치면요 고무풍선같이 생겼는데 넘어지는 것 같다 다시 일어납니다. 항상 제자리로 돌아와요. 제자리 탁 치면 아무리 세게 쳐도요 그냥 넘어졌다 다시 일어납니다. 이 믿는 자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큰 펀치, 대단한 펀치를 나에게 던져도요 한 대 맞고 넘어지는 것 같다가 다시 일어나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은요 지금 당장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지금 이렇게 고생하냐, 코비드 이때 지금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편안하게 지냈는데 나는 왜 사업이 이렇게 되고 나는 왜 건강이 이렇고 뭐 왜 나는 나만 이러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요 그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의 주신 축복 미리 알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한때 참 어려운 이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 그 이제 정체성에 좀 그런 퀘션을 하면서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면 제 아내도 입양인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랬는데 그 어려운 기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왜 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왜 입양되어서 나의 이 참 좀 생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버림받은 이런 뭐 삶이 되었습니까? 라는 정체성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더라고요. 이제 누구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좀 그런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입양케 하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절대 낭비하지 아니하십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낭비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7절에 나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이 능력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긴가민가 뭐 하면서 이거 뭐 우왕좌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나의 인생이다라고 믿고 능력을 발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덩어리가 되어 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디 가든지 사랑 덩어리가 돼야 돼요. 내가 사랑할 줄 알고 사랑하면서 이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참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슬슬 피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참 우리는, 아, 저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죠. 그 아들을 죽인 원수들을 사랑하고 양아들로 이렇게 입양하는 그런 일까지 하셨다고 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뭐 위대하신 이런 분이,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이세요. 목회자세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받은 사랑 그대로 실천하며 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세상은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그것보다 우리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은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뭐가 들어갑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변하는 아이 있다면요, 이상한 아이예요. 감동받을 때 자녀들은 변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참 야, 감동적이다 라고 할 때 아이들은 변하게 돼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변화받습니다. 소금이 녹을 때에 맛을 내기 때문에 변화를 받습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 막 내 심지가 타들어갈 때에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절제라고 나오죠. 여기 보니까 절제를 영어로 self-discipline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훈련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군인의 특징은요, 훈련된 삶을 삽니다. 그냥 뭐 퍼지고 뭐 놀 때 놀고 이런 거 딱 시간에 맞춰서 훈련 받을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이 self-discipline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절제가 함께 할 때에 세상은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저지 초대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뉴저지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방청객이 아닙니다. 승객이 아닙니다. 뉴저지 초대교회 교인들은 훈련받은, 계속 훈련받아야 할 군인들입니다. 군인은 자신의 생각보다 명령을 소중히 여깁니다. 미션을 소중히 여깁니다. 미션을 위해서 희생당할 이런 각오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디스플린된, 훈련받은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변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예배가 마치면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제일 먼저 파송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할까요? 보니까 뭐 어린이날도 5월달이고 어머니날도 5월달이고 아버지 날은 보니까 이 6월로 넘어가더라고요. 가정에 속하지 않은 그런, 아버지처럼 그냥 저쪽에 그냥 밀어 제낀 그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5월달만이 우리 가정의 달입니까? 가정은요, 365일 1년 12달, 가정의 달, 가정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이것을 교회에서 훈련하고 가정에서 이게 실습하고 세상에 나가서 좀 더 큰 장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가정들이 살아야 항공모함이 살아납니다. 항공모함에 이 살아있는 이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가정이 병들어 있으면요, 병든 가정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가정을 강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제일 먼저 세우신 작은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교회 지도자 세울 때도 한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라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작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제대로 해야만 큰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계획을요, 우리가 좀 잘 파악해서 나의 정체가 무엇이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여행객들은요, 유람선 탄 사람들은 유람선에서 딱 내리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 즐길 곳을 찾아요. 아, 유람선이 싫다 그러면요, 거기 음식이 맛이 없다 그러면 다른 유람선 갈아타요. 항상 거기에 대한 불평도 따라요.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군인은요, 이 해병의 그 말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예,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예, 그분들은 뭐 똘똘 뭉치더라고요. 해병 탁 모이면은 뭐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군사들은요, 우리가 항공모함에서 잠깐 내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도 바뀌지 않고 우리의 미션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한 거 하나 부를 텐데, 353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1절과 5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가 잘 달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주님, 훈련시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절제하는 삶 허락하셔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